오늘 나눌 말씀 같이 한번 펴셔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러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날, 저희들 주님의 날로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강단에 세우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어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찔러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한 부부가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돌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돌잔치를 해야 될 텐데 이 남편이 자기 아들이 장차 무엇이 될지 상당히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돌상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돈을 갖다 놓고 또 성경책을 갖다 놓고 소주 한 병을 갖다 놨습니다. 아내가 보고선 아니 이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들이 돈을 잡으면 사업가가 될 것이고 성경책을 잡으면 목사가 될 것이고 소주병을 잡으면 술꾼이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내 이 아이가 돌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상 앞에 있는 것 앞에 놓여진 것들을 이렇게 훑어보더니 한 손으로 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성경책을 잡더니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소주병을 잡은 겁니다. 그걸 지켜본 아버지가 그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 녀석은 정치가가 될 것이야. 오늘 사사기 나눈 말씀은 정치가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마치 이 아이가 잡은 것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두 다 이렇게 짬뽕으로 다 가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사기 우리가 17장에 다다랐습니다.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마치 이 사사기의 부록처럼 들어와 있습니다. 17장과 18장은 미가라는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타락을 다루고 있고요. 19장부터 21장까지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레위인과 그 첩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의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타락 부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침략하게 만들고 그들이 부르짖으면 다시 구원하는 이런 순환 구조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나머지 장설 속에서는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비슷한 내용들이 몇번 등장을 합니다. 이 성경이 조금 아름다운 내용들, 이렇게 보기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좋으련만, 이 사사기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은 상당히 불미스러운 내용들 뿐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로 하여금 의아하게 만들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수준과 그 상태를 정확하게 그리고 신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장과 18장, 이두 장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전형적인 어떤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한 인물입니다. 미가라는 한 인물로 시작하지만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기가 막히죠. 아주 너무나 아주 신앙적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가를 보면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할 것을 우리는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미가라는 하는 자의 어머니가 은 1,100을 도난당한 겁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둑놈을 저주를 한 거죠. 뭐 가령 이거 가져간 놈 문둥이나 걸려서 썩어져 버려라. 뭐 3사대가 망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저주를 했겠죠.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미가가 두려웠는지 자수를 했습니다. 내가 가져갔다. 내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드립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저주를 했었는데 이젠 그거를 수습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축복 모드로 바뀐 거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받은 액수 중에 은 200을 따로 떼어서 그것으로 신상을 새기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3절 후반부에 보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은으로 은장색에게 맡겨서 신상을 새기고 또 신상을 부어서 만들고 신당도 짓고 에봇과 드라빔도 만듭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입는 아주 정교한 옷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일종의 가정 수호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뜻을 알아내도록 하기 위한 도구들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은 거죠. 뭔가 이 내용 속에서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이 세상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 그리고선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은을 내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고 뭐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삼는 겁니다. 그 말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은 상당히 신앙적인 것 같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 열심과 열정은 대단해 보이지만 그 하는 짓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할 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말만 이름만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가의 모습을 가장 간략하게 그리고 핵심적으로 묘사해 놓은 것이 6절입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다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만큼은 왕정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대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이어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왕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지워버리고 나니까 그들에게 남는 것은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종교성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신상을 만들고 자기 신을 만들고 이름만 여호와라 이렇게 붙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경계가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자칫 우리들이 그저 종교성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우리가 인정하기 싫고 듣기에는 거북한 말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 미가가 제사장을 삼습니다. 미가가 아쉬운 거죠. 자기가 신당을 만들고 신상도 세우고 그 제사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다 준비를 했는데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 떠돌아다니면서 거주할 곳을 찾는 레위인 청년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들어와서 내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셔요. 10절을 보시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가 하는 이야기가 13절에 가보면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참 이 미가라는 인물은 참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아 놓고서는 여호와께서 이제 내게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 속에서 이 미가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이 레위인의 인물을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가 또는 불합리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가가 그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지금 이 미가는 자기를 위한 제사장을 삼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도록 하기 위한 제사장을 원하는 거죠. 그렇게 제사장을 삼아놓고 13절에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소유의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제사장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1인칭을 쓸 때에는 하나님만이 쓰시는 겁니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이 되고 할 때에 그 내는 하나님입니다. 누가 감히 그 앞에 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 외에 1인칭을 써서 표현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미가가 쓰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My priest를 내가 삼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레위인 같은 경우에도 이 레위 족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여러 족속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 기업을 얻지 못한 족속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족속은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제사를 감당하는 그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에만 전념하도록 하게 한 것이죠. 대신 기업이 없으니까 먹고 살 일들이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족속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재물들 가운데에서 이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취하여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레위인은 자기가 거할 곳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어떤 그 분명한 그 거처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레위인은 자기의 근무지를 떠나서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도 우리가 상당히 의심이 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하반절에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래놓고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11절에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여기 보면 지금 미가와 그 레위인 사이에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컨트랙을 맺고 있죠.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내게 들어와서 제사장이 되라. 아, 그래, 그러면 좋습니다. 아, 그 만족스럽게 여기는 거죠. 지금 이 미가는 마치 사장이 직원을 고용하듯이 지금 이 제사장을 레위인을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돈으로써 그 제사장을 사고 있는 거죠. 레위인은 그 미가의 고용인이 되는 겁니다. 이 레위인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18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그래서 이 레위인도 스스로 미가에 고용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레위인이 생계를 목적으로 해서 어떤 개인의 제사장으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전하고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책임이 있는데 지금 이 레위인은 미가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고용된 고용인으로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와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하는가 봅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교회 관계자와 어떤 목회자가 어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처럼 그렇게 이해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보던 책에는 비유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교회 관계자는 구단주가 되고 목사는 선수가 되는 거죠. 선수를 고용한 겁니다. 그리고 뭐 관중은 교회 드나드는 성도들과 교회 주변에 있는 주변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구단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경기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홈런도 치고 도루도 하고 수비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단주를 기쁘게 하는 거죠. 목회자가, 교역자가 이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을 안게 되는 거죠.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성장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 가운데는 고용인이나 일꾼처럼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제사장을 고용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11절에 가보면 맨 마지막에,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고서는 모셔놓고, 그 다음에는 아들처럼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목회자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무슨 사역을 위하여서 세워졌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고용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회를 하고 사람들의 사리사욕을 채워주기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자기 생계의 수단으로서만 목회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과 그 진정한 교회 사역에 대하여서 자신의 사명감을 잃고 사역하는 그런 경우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레위인의 경우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18장으로 가보시면 이 단 지파의 다섯 명의 어떤 정탐꾼이 가다가 이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질문, 중요한 질문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18장 3절을 한번 보시죠. 18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요 내가 여기서 얻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을 내가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레위인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전혀 자신의 사명감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미가를 핑계대고 미가가 나를 고용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말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제사장은 자신이 얼마든지 팔릴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단지파가 이 레위인을 낚을 수 있는 미끼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한 가정의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래서 그 제사장을 스카우트해서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으시죠. 예, 우리 교회에 있는 교육자들이나 목사님들 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품고 그 복음 사역에 열중하고 또 교회도 특별히 뭔가를 요구를 하고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없이 언제나 서포트하고 그래서 주종 관계나 어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의 관계를 이루어서 정말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데 항상 집중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럴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혹시 내 모습 가운데 미가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을까? 또 저는 내 모습 가운데 이 레위인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를 보고 또 레위인을 보더라도 그들의 모습 중에 정말 온전한 모습이 없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에 가보면 이 단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미가라는 한 인물, 그저 평범한 인물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타락의 모습을 보았다면 어떤 면에서는 또 이 레위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가장 영적으로 옳게 세워 있고 하나님의 그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하는 그 레위인이 타락한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는 한 지파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보세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지파가 아직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보통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야 맞죠. 근데 그 내용이 없어지고 대신 이 단 지파의 상황을 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성경이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단 지파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한 지파의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 열두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그 기업을 분배받는 것은 어떻게 기업을 분배받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들은 자기의 기업을 자신들의 기업을 분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기업을 얻습니다.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가서 싸워서 이기면 얻고 지면은 못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이긴 싸움이고 그들이 가서 정복만 하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기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 지파가 아직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고 기업을 찾는 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아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단 지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을 받을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충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18장의 이 내용을 계속 봐야 되니까 손가락을 껴두시고 잠깐 사사기 1장 34절을 한번 잠깐 보시죠. 사사기 1장 3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에다 몰아넣고 내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내려가지 않았던 거죠. 단 지파에게 분명히 허락되고 분배받은 기업이 있었는데 단 지파는 그것을 얻을 마음이 없었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기업을 찾기 위하여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지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8장 조금 더 보죠. 5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지금 이 단지파가 이제 이민을 가기 위해서 그 일들을 지금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물어보는 내용들이 상당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지 하나님께 물어봐 주시겠소. 상당히 겸손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단지파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미 속으로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제가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제사장은 또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샬롬의 메시지를 주죠. 굳이 뭐 그 자리에서 나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좋게 이야기를 해주고 결국 이 제사장은 나중에 이 단지파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그 자리를 꿰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내용 상당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저 한 사람 미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문제이며 당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레위인조차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범위가 확대되어서 한 지파조차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 그렇고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장, 18장의 내용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내용이 없어요. 그 어떤 내용 속에서 어떤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을 얻고자 하더라도 전무합니다. 17장, 18장에 등장하는 인물도 그렇고 그들이 하고 있는 짓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성경에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아주 그 불미스러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가가 하는 이야기가 내 아들을 위하여서 신상을 만들겠다 이야기라고, 나를 위하여서 제사장을 삼고 내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나중에 이 단지파가 전체 이민을 가면서 이 미가 집에 들려서 그 제사장을 데리고 가고 또그 신당에 있는 모든 제사 도구를 다 훔쳐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미가가 나중에 발견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뒤쫓아가서 그 단지파에게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는가 보세요. 18장 24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결국은 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가가 스스로 만든 신들이죠.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단 지파는 가서 무슨 일을 했나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자기들을 위하여서 그 새긴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 17장, 18장 전체의 내용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건질 만한 내용이 있나? 다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고 자기를 위한 신앙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 2, 3계명이 뭐예요?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2계명은요?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두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두지 말라. 세 번째는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도대체 십계명을 알고 있는 겁니까? 그러나 지금 다른 거는 제치고서라도 지금 이 사사기에 지금 17장, 18장 우리 내용을 보는 속에서 이 10계명의 1, 2, 3계명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지고 다 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신이요, 자기들이 섬기고 싶은 신이죠. 내게 축복하고 형통케 인도하고 내가 잘 되게 만드는 나의 뒤를 봐주는 신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즉각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이스라엘은 왜 그래? 아, 이렇게 어리석고 못돼 먹은 백성이 어딨어? 이렇게 욕하고 지적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봐오면서 이 사사기의 내용들 속에서 어디까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항상 비춰봤을 때는 너무나 비슷한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 내가 그렇지 않을까? 아,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의 표정은 나는 아니겠지라는 표정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지, 내 문제일까? 여러분, 이 강단에서 제가 무슨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오늘 다가갈 거라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더라도 우리만큼은 그러지 맙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것이 단지 우리가 그러지 맙시다고 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와는 반대된 선택길을 위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나아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해결될 문제라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그저 마음만 돌이키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사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 이 마지막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케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어느 중간선에 가면서부터 이 사사들조차도 시들시들해지고 뭔가 좀 이상해.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아예 사사도 나오지 않고 아주 뭐 벗어날 대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는 이 17장부터 나머지 내용들이 사사기의 부록처럼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거기엔 사사에도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부록이 아닙니다.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걷는 그 기록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운 것이 뭐죠? 우리가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기적과 권능으로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그것은 광야길 내내에도 함께했습니다. 물을 터치기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기도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짓더라 하는 내용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더라도 이스라엘 안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의 병이 있더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고치지 못하는 문제이며 의지를 통하여서도 치유될 수 없는 문제이다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 사사기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놓아 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풍요롭게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께 등 돌리죠. 하나님께서 좋은 구원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돌이켜서 악한 일을 행하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서 삼기를 거부하는 인간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멀어지기를 항상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제대로 먹히나 몰라. 혼자서 이 강단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이 사사기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긴 설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종종 듣는 설교, 그죠?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의 내용인가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위로 받으시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큰 문제는 해결됐고 이제 사소한 문제, 뭐 작은 문제들만 좀 해결하면 됩니다. 이런 식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이끌었으니까 너희들은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안에 이제 조그만 문제들만 해결하면 될 거야. 이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히려 정반대이죠. 너희가 정말 나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느냐? 너희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너희는 스스로 보고 있느냐? 너희 안에는 총체적인 그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그저 가지치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뿌리 깊은 문제가 너희 안에 있지 않냐? 그 문제가 너희 그 무엇인지 아느냐? 이 사사기의 역사를 통하여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추악스러운가, 이것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인 겁니다. 이 결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이 사사기를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먼저 봐야 되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참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어떤 인간으로도 되지 않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되지 않는 정말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을 아세요? 출애굽과 그 광야 기간을 통하여서 인간의 모습을 보이신 것과 더불어서 오늘 사사기에도 보면 인간의 모습이 얼마만큼 죄악스럽고 추악스러운가를 보이죠. 이후에 나타나는 사무엘상과 열왕기상과 그 열왕기의 모든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보이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고 가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의 문제, 인간이 근본적으로 품고 있는 그 영적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초점이에요. 핵심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시죠? 왜 믿으세요? 왜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저 내 교양을 위해서 믿으십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이 주일날 딴 데 갈 데가 없어서 믿으십니까? 또는 뭐 천국 가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지적하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 무게감 있게 한번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왜 믿는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을 언제나 거부하고 싶어하는 문제,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소망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희망입니다를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인 수양회를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교인 수양회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5월에는 뭐 어떤 설교를 해도 다 결론은 이렇게.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 말씀 사사기를 통하여서 다음 주 한 주간 더 보겠습니다만 우리의 자신을 보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